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시 반. 원래는 주무실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어떨 때는 가끔 뭐 저녁 예배 같은 때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렇게 막 몸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제가 참 안쓰럽습니다, 그때는. 예, 이불이라도 좀 깔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오늘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벌써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요즘은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한 7시쯤 되면은 오늘 하루도 다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하루가 빨리 가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의 시작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역사와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때가 참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됩니다. 때가 참회 아시죠?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시간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볼까 해서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이제 다가가면 아니나 다를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대로 된 일을 시킨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얘들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시간을 제발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우린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막을 수 없는 군대와 같이. 저는 주일날, 뭐 오늘이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쉬질 못했지만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주일 저녁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바로 다음날 주일이 오는 것 같아요. 군대와 같이 온다니까요, 시간이. 어김없이 주일은 다시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묘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다윗이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몸서리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이제는 잘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없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걸, 그렇게 기도를 드릴 걸 해도 할 수가 없는 허망한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세상에 뜬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죄악의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오실 날을 성도들이 신실하게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해가 다르게 자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도들의 거룩함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거룩함의 표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가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장 말씀 볼까요? 12장,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다시 13장 넘어와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다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처음에는 교리를 설명했다가 마지막에는 다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툼과 시기와 분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찢어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룩함의 표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에 펴지는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흐르는 성도들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표지이며 성도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며 무정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죄로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는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영광스럽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라고 하는 것,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가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정의가 메마르게 된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폐역하기 그지없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진다는 뜻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낮이란 해보다 더 밝은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세상에 얼룩진 죄악된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을 여기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싸울 때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를 아주 여러 구절에서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금 그 싸움에서 판판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사력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 엄청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해도 모르시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싸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30분, 1시간 그냥 앉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유념함이 없다면 세상의 그 급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시험의 풍랑에 밀려 떠내려가는,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의 강풍에 흔들려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어떨 때는 그 작은 일 하나로 그 신앙의 배가 뒤집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새가 그 씨를 낚아채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심정을 다 내어놓고 이 말씀의 진의를 밝혀달라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사력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다가오는 2024년 더욱더 힘써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후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젊었을 때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리고 그 시절에 쾌락과 방탕함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AD 387년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집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으라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가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오랜 방황을 종식시켜 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었던 그 말씀, 어둠의 의심의 그림자를 다 걷어치워버리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인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는 예수님 그 해보다 밝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인 언제인지 어느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지금인 것처럼 정결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운 때에는 어떤 흠이나 점이나 부정한 것이 있어도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아주 작은 흠이나 점도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래도 다 이렇게 갖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입고 나오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죠? 목 다 늘어나고 추레하게 무릎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낡아진 그런 옷을 여러분 이렇게 다 예배에 나오는, 다 갖춰입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만 혼자 그 낡고 추레한 옷을 입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운 옷이 이런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이러한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멸하신 죄악들을 다시 옷으로 꺼내 입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죄악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욕이란 처음 인간이 자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그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좇아서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성도로 하여금 얼마나 이 고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부족한 이 세월들을, 이 시간들을 얼마나 허망하게 보내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 한 번밖에 없는 예수 믿는 기회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함,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죄입니까? 다툼과 분열과 시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찢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다툼의 죄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그런 어둠의 옷을 입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 십자가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진로, 생명의 길로 나와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광의 자리에 그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절실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 세대는, 어둠의 세상은 절대 우리로 예배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하도록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 따라가고 내 형편 따라가고 내가 익숙한 삶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믿는 자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뛰어났던 그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지 않느냐,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런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교육, 양육 다 받고 남들 다 마다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다 아름답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남들 안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할 때 나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인내가 요구되고 고난이 따르고 치열한 싸움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이 결코 가볍지도 않으며 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내가 아는 내가 배운 것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내 성정으로 성품으로 내 결단과 다짐을 할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열어주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 성령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새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을 힘입어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싸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 속에 부끄러운 일들, 주님 앞에서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더러운 옷들을 이 묵은 해와 같이 다 흘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모든 것들을 삼가 주의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깊이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사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그날을 준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승리의 관을 다 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